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본문이 원래 민수기 35장인데요. 어제 제가 설교문을 하루 거를 미리 가지고 잘못 가지고 올라와서 어제 35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본문인 민수기 34장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셨을 선생님께 좀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민수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어제 본문이 좀 달라서 의아하고 좀 당황하셨죠. 저도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설교가 이미 시작이 된 다음에 깨달아서 중간에 이거를 본문을 바꿀 수가 없고 하면서도 되게 난처했습니다. 어제 마침 설교 내용이 도피성 얘기였었잖아요. 설교 끝나고 내려왔는데 제가 도피성에 숨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없고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더 크지만 감사가 컸던 거는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정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도 많이 당황하셨죠. 이렇게 많이 위로를 건네주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꿈꾸는 공동체의 이 따스함을 오히려 제가 좀 느끼면서 오히려 위로를 많이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원래 오늘 본문인 민수기 35장은 레위인의 성읍 분배하는 그 이야기랑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났을 때 그 가나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장면이 민수기 35장이에요. 그리고 어제 본문인,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인 민수기 34장은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압 동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요단과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은 그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이제 요단 강만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34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워낙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거죠. 실제로 그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그 땅을 줄 건지 그 경계를 알려주셔요.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그 땅의 경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여러분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주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무엇을 상상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우리가 바로 곧장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게 되겠구나. 동서남북 이 경계의 땅을 바로 차지하게 되겠구나라고 상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실제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았죠. 물론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꽤나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요단강 성공적으로 건너고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요. 또 남쪽 연합군, 북쪽 연합군을 차례로 물리치면서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 이루지는 못해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많이 정복한 것 같은데 많이 남았어요. 다 이루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훌륭한 리더였었고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물론 아이성에서 살짝 삐끗하긴 했지만 그거 말고는 딱히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 때에도 다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세대에는 어떨까요? 여호수아가 못했으니까 그 바로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나요? 그렇지도 않았죠. 여호수아 다음 이야기가 어디 책에서 펼쳐지나요? 사사기죠. 사사기 시대 때도 미완성의 시대 시작으로 미완성의 상태로 시작을 하죠. 1장 21절에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각 지파별로 쫓아내지 못한 땅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 때도 성취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다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3,400년간을 지지부진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끝내 사사기에서는 정복을 다 못합니다. 결국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언제 이 경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경계가 이루어지느냐? 다윗과 솔로몬 때가 되어서야 이 땅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걸렸냐면 400년이 걸린 거예요. 말이 400년이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면은 몇 년이에요? 1625년에 약속한 게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1625년이면 인조시대 때 광해군 폐위되고 2년 후에 있었던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게 너무 오래 걸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지? 열심히 순종도 하고 열심히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딱히 흠결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닌데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 약속이 400년 후에나 이루어졌던 거죠.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우리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우리 때에 주어진 꿈들을 다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을 보면요,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오늘 말씀이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다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결과적으로는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여호수아는 실패자가 아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면 100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에게 찾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는데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모세가 죽고 자기가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자리에 섰을 때 두렵고 벌벌 떨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나왔었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떨었었는지를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증표와도 같아요. 그런데 두려웠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겨냈잖아요. 요단강 넘실대는 추수 시기에서 그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있던 그 시기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발을 물에 담궜잖아요.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그 과정들이 있었었잖아요. 그거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제 핸드폰에는요, 이제 사진첩을 바탕화면에 띄워놔서 이렇게 예전의 사진들이 랜덤으로 이렇게 띄우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옛날 사진들 보면 애기들 어렸을 때 사진도 나오고 옛날에 있었던 좋은 추억 사진들도 뜨고 하면서 보면 기분이 흐뭇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한 사전이 랜덤으로 떴었는데 언제 사전이냐면 작년에 이제 안 시골 갔던 사진이 뜨더라고요. 제 인생에 그런 여행의 시간이 없었으니까 오스트리아에서 한 버스에서 아내와 아들이 이렇게 딱 찍은 사진을 보는데 그냥 무심코 넘겨봤는데 그 사진이 그때가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아, 너무 좋았던 시절, 내 인생에 이런 시절이 다시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막 사무치는 그리움인데 근데 그 배경이 어디예요? 뭐 어디 멋있는 성당이나 어디 박물관이 아니라 그냥 버스예요, 버스. 그러니까 뭐가 소중하게 느껴지냐면 그 여행에서 어느 멋있는 장면을 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버스 타고 갔다 온 그 장면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행이란 게 그렇죠. 만약에 뭐 그런 능력이 있을 리가 없겠지만 순간이동을 해서 어디 유럽 어딘가를 갔다 온다고 하면 더 좋은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짐을 먼저 좀 싸고 어디 갈지 알아보고 비행기 타고 뭐 비행기 타면서 기내식 먹고 도착해서 숙소 잡고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찍고 오는 게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여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인 민수기 34장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하나님께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가 그 과정에 관심이 더 많으신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100% 다 차지했냐? Yes or no? 이게 중요한 부분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걸 이루어내야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100%가 아니라 98%, 90%가 되면 왜 다 이루지 못했냐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땅을 차지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00점인 거예요. 다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그 과정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실패하는 과정마저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인 35장에서 레위인의 성읍 도피성 이야기, 오늘 본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35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성읍 이야기, 도피성 이야기가 단순히 정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세워갈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같이 꿈꾸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뭐가 중요한지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고 하면 땅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지 그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 이루지 못해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땅을 차지해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작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작은 승리들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결국 그래도 두려웠던 순간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작은 승리를 하고 요단강 안에 발을 담궜잖아요. 그리고 그 발을 담근 작은 승리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작은 승리가 중요한 것이죠. 여리고가 눈앞에 있었을 때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루에 한 바퀴씩 묵묵히 돌았잖아요. 하루에 성 한 바퀴를 도는 일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작은 승리예요. 그런데 그 작은 승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승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승리를 오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간단한 것들일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승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참아내는 것. 용서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이 전혀 허락지 않는데 정말 싫어서 죽겠는데 그래도 마음으로 축복해내는 것. 삶에서 유혹이 있지만 작은 정직을 선택하는 것. 나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 사이에서 갈등할 때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 삶에 아주 실제적으로 놓인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승리라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부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또 2절에서는요,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우리가 승리가 엄청나게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 그 작은 승리.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그 작은 승리면 충분하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지 못해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꿈들이 있는데 그거 다 못해서 늘 죄송하고 죄스러운 마음들이 있는데 작은 승리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 수많은 작은 승리들을 모아서 역사적으로 풀어가실 테니까 그 과업은 우리가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 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다 이루지 못해도 충분합니다. 과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작은 승리로 충분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그 땅을 다 차지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그 여행을 누리는 것들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목표를 쫓느라 그 과정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작은 승리가 모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해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실패감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오늘 하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은 과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좋은 과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우리의 거룩함마저도, 우리의 사형마저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마저도 다 이루지 못한 그 여백이 참 아쉽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으나 오늘 말씀이 기도해서 다 이루어지 못하여도 괜찮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보셨던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과정을 놓치지 아니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놓치지 아니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릴 수 있는 동행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해도 주님과 오늘 하루 동행했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함께 했다면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다른 펼쳐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을 놓치고 만다면, 하나님 없이 걸어가게 된다면 그 모든 성취와
그 모든 업적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들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작은 승리를 꿈꿉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